홍콩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 수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부 겸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 해군이 풍선과 탑재물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안경비대가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일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언에서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풍선은 기상 관측 등 과학 연구에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라면서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6일 새벽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1,0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터키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지역을 진앙으로 새벽 4시경 이 도시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고, 이웃 나라인 레바논과 키프로스, 그리스, 이스라엘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99년 17,0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지진 이후 터키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지진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지금까지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사상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디아르바키르에서 최소 17개, 산리우르파와 오스마니아에서 각각 16개와 34개 건물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 보건관리도 이번 지진으로 237명 이상이 숨지고 약 6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147명이 숨졌다고 구조대원들이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피해 지역 8개 주 주지사들에게 피해와 구조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긴급 강요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터키와 시리아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번 지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외 원조기관인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지진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터키와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긴급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13톤의 구호물자와 130명의 인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6일 수색견 3마리와 최대 5톤의 구호물자가 터키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위기관리위원회 소속 야네즈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은 EU의 24시간 비상대응조정센터가 터키 당국과 연락을 취했으며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긴급 위성 지도 서비스 코페르니쿠스를 활성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두 나라 정상에게 애도 메시지를 보냈으며 구조대원 100명이 탑승한 수송기 두 대를 터키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해 이란제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0억 달러 거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이 설계한 드론 최소 6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 관리는 이란의 고위 대표단이 지난 1월 초 러시아 내 공장 부지를 방문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은 이 사안에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대립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두 나라의 협력 모색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3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o Japan is ironclad.
블링컨 장관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킬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확장 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확장 억제 실무그룹 회의를 재개하고 여러 훈련에도 참여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 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해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nuclear, conventional.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의 마음에도 동맹과 파트너, 친구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과 확장 억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 발언에선 양국이 지속적인 유대를 맺고 있는 지역, 즉 우리 병력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한국과 함께 공동 연습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공동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is our shared security, an area where we have enduring ties. As our troops continue to train and conduct joint exercises side by side.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의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이는 영내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과 공동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지난 12월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더 강해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 미국은 공통 위협에 대한 연합 방위력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arlier this week, Secretary of Defense Austin met with President Yoon as well as Defense Minister Lee in Seoul to boost our deterrence plan.
특히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양국의 확장 억제 계획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and I also reaffirmed our unwavering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ROK and the US.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도 우려하면서 미한일 3국 차원의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t is more worrisome that Pyongyang uses such revenue to develop nuclear.
박 장관은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건 더 우려되는 점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은 세계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 수익 흐름을 끊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이 도전을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것과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박진 장관의 양해를 얻어 중국의 정보 수집용 풍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이 사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매우 진실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미중 관계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어느 시점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6일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북핵 차석 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정세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농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개최하기로 한 것과 오는 8일 건국절을 앞둔 열병식 준비 동향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억지와 단념, 외교의 총체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공에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외교 전략에 활용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당초 5일부터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 연기를 전격 선언한 직후 진행된 지난 3일 미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민간용 무선 비행선이라고 주장한 풍선을 정찰 자산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중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 중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미중 패권 경쟁이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양국의 협력 공간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한반도 안정적 관리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핵무력 증강과 함께 도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이후 중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시점에 정찰풍선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대립을 신냉전 구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온 북한 입장에선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연기되고 정찰풍선 문제가 미중 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미중 간에 협력을 하고 특히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이것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미중 장관 회담이 연기됐다는 점은 일단 한번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정찰 자산의 미국 영공 침해는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매우 유사하다며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감안할 때 미중 협력 모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도발 억제를 위해 필요한 미중 협력의 기회도 일단 날아간 셈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추후 도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대립이 타이완과 한반도 주변 등 지역에서의 무력 시위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이런 국면을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등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중국이 민감해하는 한국 서해 상공에서 한국과 연합 공중훈련을 편 시점이 지난달 28일 미 측이 중국 정찰풍선을 처음 인지한 이후라면서 중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상황이 미중 간 무력 시위로 이어질 경우 이달부터 시작되는 미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편을 드는 모양새로 상황에 편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미중 대립 심화를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흐름을 보일 거고 그렇게 보면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중국의 심기를 대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미중 갈등 격화가 외교적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장기화할 수 있을 만큼 내구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칫 미중 대립 구도에 갇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이번에 정찰 풍선으로 인해서 미중 외교장관이 무산이 되고 그것은 협력의 어젠다를 넓혀가고자 했던 양국의 정책이 한동안은 실현되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거기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중 간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투명한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찰풍선이 국제법과 주권 침해라는 미국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장비가 우발적으로 미 영공에 진입했다며 미국의 격추에 항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의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단 등을 동원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4일 BOA에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지적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통제 대상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묻자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연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 싸우고 중국 내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망을 폐쇄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 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끝난 뒤 나온 북한의 반발에 대해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패틴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더 많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에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호전적인 발언을 해온 과거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t's certainly not surprising given North Korea's track record of making bellicose statements again.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의 방문은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Secretary Austin's visit was an opportunity to again reaffirm our strong and close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이보다 앞서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 전 모두 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매우 생산적인 일련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other news, Secretary Austin returned yesterday from a very productive series of meeting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아울러 두 장관은 앞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연합훈련과 훈련의 수준과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스텔스기와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어김없이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VOA 워싱턴톡에 출연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한국 핵무장론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가중된 한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한 양국이 억제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군축론과 관계없이 미한 동맹의 북한 비핵화 목표에 흔들림이 없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압박과 설득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한 북핵 수석 대표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성김 대표님, 북한은 기록적인 도발을 이어가면서 핵 역량을 고도화하고 핵무기 선제 사용도 경고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바이든 정부의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냈습니까?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lear and consistent on its basic approach to the DPRK.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겁니다. 외교에 전념하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길 원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코로나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과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 역내 파트너들과 최대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요. 또한 제재가 최대한 포괄적으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미국의 접근법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I don't think there's a need to change our basic approach. I mean, I think we agree that we should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integration.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맞서 방위와 억지력이 충분히 강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최근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나온 질문인데 성김 대표님은 대북 특별대표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시잖아요. 현재 북한과의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만 집중하는 특별대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I wouldn't look at it that way. I actually think my presence in the region is helpful because I'm able to.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역내 상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김건 본부장님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수석 대표와 더 긴밀히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리도 가깝고 시차도 적어서 의사소통하기가 더 쉽죠. 사실 저는 한국, 일본의 동료들과 거의 매일 연락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협력국 등에 더 강력한 지원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는 워싱턴에 있는 동료와 상사들과도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직책을 겸하는 게 북한 관련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꽤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김건 본부장님, 한국이 북한 측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북한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는데요.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계획인가요?
I think it's obvious that North Korea does not heed our
북한이 우리의 대화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3D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억제 단념 대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켜야 합니다.
성김 대표님, 아시아에 상주하니까 한국, 일본과 더 자주 조율하는 이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나기가 더 쉬운가요?
Yes, I think we made clear to them we're willing to meet with them anywhere, anytime.
우리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제가 그 장소에 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성김 대표님, 지난해 6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판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은 북한의 준비 상황에 더 진전이 있었습니까?
Our experts assess that the preparations have been done, but it's not clear whether the
우리 전문가들은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해왔지만 북한 지도부가 실험 시기를 정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태이자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확실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핵실험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김건 본부장님,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미한일의 동시다발적 대북 사이버 제재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We are preparing if there is a seventh nuclear tes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우리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워놨고 사이버도 일부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강화 중입니다.
어떤 점에서 전례 없는 대응입니까?
Unparalleled means many things, but it will be a very comprehensive.
전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대응해 국제사회가 매우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외교와 억제 등이 포괄적 조치에 포함되나요?
Yes, it will not only include diplomacy, but also in many other parts, like strengthening.
그렇습니다. 외교적 조치 외에도 우리의 국방 태세와 억지력 강화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성김 대표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과 위험 감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독자적 견해입니까?
Not at all does it reflect a change in the U.S. government's position. Our position remains that we see.
그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젠킨스 차관이 싱크탱크 행사에서 발언한 것으로 합니다. 저는 그 발언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본부장님, 비핵화의 초기 혹은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추진하자는 워싱턴 일각의 견해를 서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t never changes.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는 재래식 군축을 포함한 군사적 상응 조치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합의를 구상 중입니다.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군사 영역에서도 신뢰 구축 조치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김건 본부장님, 핵무장을 정책 옵션으로 고려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워싱턴에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의 핵무기 획득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듯한 분위기가 한국엔 고무적입니까?
In his recent interview, my president made it very clear that we have confidence in U.S.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매우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본부장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we have doubt, but now the task is to strengthen.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제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좋은 신호를 한국민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핵무기를 원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I think it kind of is signals that because North Koreans
북한이 선제 핵 공격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을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김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한국 핵무장 논의가 물밑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반도 등에서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에 부담을 줄까요?
As Ambassador Kim just suggested, President Yoon has made clear that
김건 본부장님이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회담한 뒤 이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확장 억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김 대표님, 북한 지도부를 바꾸지 않고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e believe so. And that's why our aim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김건 본부장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목표와 열망을 지지합니다. 또 우리는 의미 있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건 본부장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을 동맹으로 이미 선택했다고 논평했고요.
The United States is our only ally. And the policy we pursue, the Indo-Pacific.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중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역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성김 대표님,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핵 특사와 접촉할 때 그들도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우려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금지선마저 희미해졌습니까?
Well, in my meetings, they have repeatedly assured me that both Beijing
중국과 러시아 모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제게 거듭 확인했고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외교를 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재 이행이 그런 예입니다.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접근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더 긴밀히 협력하길 바랍니다.
김건 본부장님, 북한 인권 문제는 핵 협상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렸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의지가 있습니까?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it'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kind.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5년 만에 임명했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영김 미 연방하원 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자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영내 외교 문제를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의원이 118대부터 새롭게 명칭이 바뀐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현안은 지난 117대 의회까지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뤄졌지만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인도태평양 소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 의원은 선출 소감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호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하고 우리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세계 무대에 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동맹국들과의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적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BOA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도 외교위원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우선순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인권과 자유, 자유무역 강화와 함께 적국의 책임을 묻는 역할에 앞장설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원장도 보도자료에서 영김 의원의 위원장 선출을 축하하고 영김 위원장과 함께 영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압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외교 인력과 미군 지원,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 등을 미국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난 영김 의원은 197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아시아 정책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했습니다. 지난 117대에서 연방의회에 입성한 이후 하원 외교위에서 활동하면서 미한 의원연맹 부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현안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타이완과 한국, 일본 및 기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인도를 촉진하는 법안과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지원을 위한 초당적인 위구르 정책법을 주도하는 등 역내 현안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위기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이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코로나 대유행한 가운데서도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식량 지원에 직접 관여했던 나치오스 전 처장은 대북 지원에는 분배 감시 등이 필수라며 현재 북한에 국제 직원들이 없는 만큼 원조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북한 정권이 무기 개발보다 식량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부시스쿨 교수로 있는 나치오스 전 처장을 안세용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를 총괄하는 USAID에서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직접 이끄셨습니다. 앞선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식량난을 파악하기 위해 방북도 하셨는데 북한의 기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현재 내부 상황을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I think that it's very likely that the food situation is at crisis levels. In fact, the North Koreans
북한의 식량 사정은 위기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관영통신도 식량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자신도 1년 전 식량 안보가 다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북한은 해마다 외부 식량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라면서 북한은 자체 고립을 택했고 일부 반입되는 물자에 대해선 오랜 기간의 소독과 방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는 음식을 통하거나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터무니없는 조치입니다.
북한이 1990년 대기근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We don't know for several reasons because in the 1990s when I went to the North Korean border with China.
정확히 알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제가 월드비전 부총재 시절 북한의 기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북부, 남부의 시골 마을을 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근 지표라는 게 있는데 북한 당국이 사망자 규모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시골 마을 어디에도 닭이나 오리, 거위, 돼지, 소를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시골에서 가축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도 없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을 탈출해 나오는 사람과의 인터뷰도 어렵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이전 북한 내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세계에서 높은 수준인 전체 18%였습니다. 또 그간 여러 차례 자연재해를 겪었고 농업 생산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2년 전 식량 부족량은 150만 톤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 북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현 상황을 대기근 당시와 비교하는 추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좀처럼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Well, I think a lot of people relied on the state to feed them in the 1990s, and that's why they died.
북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정부가 모든 농장을 소유하는 체제인 마르크스주의 경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쿠바와 북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영화하기 전에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시장 기반 경제로 변화한 것처럼 북한도 그래야 합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점은 기근은 일반적으로 전염병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사자의 90%는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에 감염돼 죽습니다. 잘 먹은 사람은 회복하기 쉽고 면역력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만약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존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Well, I've been advocating a policy that I implemented when I was the administrator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저는 제가 USAID 처장을 할 때 시행한 정책을 계속해 옹호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시 북한 당국에 미국의 식량 지원을 원한다면 10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마지못해 관련 조건에 동의했고 우리는 매달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는데 두 번 중단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요구사항에는 독립적인 평가와 외부 통역사 수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이 모두 따르지 않은 겁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반드시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 전에는 대북 원조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식량을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이지 않았나요?
In the Great Famine. We started food distributions in the early 90s, early 2000s. If they complied with these rules, but then they wouldn't and they stopped.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북한에 처음 식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규칙을 준수했다면 미국의 대북 지원은 계속 유지됐을 겁니다. 2003년 저는 인도주의 연구원들을 북중 국경에 6개월간 배치해 대북 지원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그들에게 제가 받은 보고 중에는 북한에 지원된 식량 60%에서 70%가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팬데믹 시기의 한가운데서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이 지난해 쏘아올린 63차례의 미사일 비용이 석 달치 북한 주민의 식량값과 맞먹는다는 통계로 대북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량과 지원 물자들이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활동이 막혀서도 안 됩니다. 현재 외국인 직원이 북한에 없는 만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미북, 남북 모두 북한과의 대화가 장기 교착된 상황입니다. 인도적 지원 등이 물꼬를 트는 유화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I do not support connecting the nuclear talks with food assistance or humanitarian assistance. They're separate issues. We should not connect one with the other.
저는 식량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핵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 사안은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안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북한은 핵과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북한은 무기를 만들까요? 저는 주민을 상대로 한 독재 정권의 불안감에서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해 보이는 북한과 또 바이든 행정부에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가요?
I would let USAID make an offer and go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or through major NGOs and say here if you need food assistance we're willing to provide it but here are the conditions.
USAID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따른 조건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식량 원조가 영양실조율을 얼마나 낮추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영양조사를 허용하고 식량이 군이나 비밀경찰이 아닌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 등을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적 기반이 아닌 과학적 기반의 원조 프로그램 시스템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제 직원과 구호 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북한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막대한 규모의 군사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식량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업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군사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텍사스 대학교 부시스쿨 교수로 있는 앤드류 나치우스 전 청장으로부터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상을 규탄하며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2일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28대 반대 8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과 스티브 시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 참상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아와 대량 학살 등을 반복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수만 명이 사망한 볼셰비키 혁명, 천만 명 이상을 수용소로 보낸 소련, 테러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우크라이나,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야사한 중국 등을 거론했습니다. 결의안은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옛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폴포트,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등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에 의해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자행한 잔악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firsthand the horror, the destruction that socialism has brought to millions of families i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evil regime of Kim Dynasty.
김 의원은 나는 사회주의가 김일성에서 김정일 또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김씨 왕조의 사악한 정권 하에서 한반도의 수백만 가정에 가져온 공포와 파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주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며 예를 들어 나의 시어머니는 폭압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여러 번 넘었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수만 명의 가족들이 오늘날까지 헤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플러드 하원 의원도 현재 북한에는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이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극심한 육체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살라자르 의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책의 자연스러운 진행은 시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빼앗는 독재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옛소련, 북한 등지에서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공포를 목격했고 수천만 명이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을 미국인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6도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영하 7도, 낮 5도, 신의주 아침 영하 5도, 낮 5도, 구성 아침 영하 7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 희천 아침 영하 10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8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영하 3도, 낮 7도, 신계 아침 영하 4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장전 아침 영하 0도, 낮 4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3도, 낮 5도, 청진 아침 영하 5도, 낮 2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6일 새벽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3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지진의 진원지는 터키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지역으로 새벽 4시경 이 도시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은 이웃나라인 레바논과 키프로스, 그리스, 이스라엘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17,0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지난 1999년 지진 이후 터키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와 터키 내 수천 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사상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터키 당국은 지금까지 10개 주에서 1,5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약 9,7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도 현재까지 최소 5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1,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390명이 숨졌다고 구조대원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타이완, 유럽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터키와 시리아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해 이란제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0억 달러 거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이 설계한 드론 최소 6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 관리는 이란의 고위 대표단이 지난 1월 초 러시아 내 공장 부지를 방문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에서 약 965km 떨어진 옐라부가시에 세워질 전망입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의 압돌라 메흐라비 장군과 이란 쿠드스 항공산업의 최고 경영장인 가셈 다마반디안이 이끌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과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러시아가 자폭 드론으로 알려진 샤히드 136을 더 빠르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6일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웡 씨를 포함해 렁거쿵, 아우노킹 등 홍콩 야당 의원, 홍콩대 전 법학 교수인 다이아우팅 등 47명이 재판에 섰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시도한 혐의로 1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선 47명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2021년 1월 체포됐습니다. 피고 47명 중 34명은 지난 2년간 구금됐으며 16명은 정상적인 야당 정치를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대 규모의 이번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4개월 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5일 미국 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 수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베너크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부 겸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 해군이 풍선과 탑재물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안경비대가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대해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언에서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해당 풍선은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에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